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악한 세상에 맞서는 영성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에스더의 핵심 인물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중심으로 왕후 에스더와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은 하만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었죠. 오늘 보면 4절이 보여주듯이 이 모임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즐거운 잔치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은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생사가 이 잔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황은 에스더와 유다 민족에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서 4장 11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전하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자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무조건 죽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법 시스템이었죠. 왕이 살려주고 싶으면 살릴 수 있고 죽이고자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혼란은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곤 하죠. 특별히 크세스 1세라고 알려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감정형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자기 기분에 맞추지 않았다고 왕후 와스디를 퇴위시켜 버리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왕의 기분을 잘 맞추는 아청꾼이나 많은 재물을 바치는 로비스트 같은 악한 신하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같은 인물이죠. 그로 인해 정치와 권력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악한 사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타락한 권력이 지배하는 악한 사회였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했었죠.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악한 사회의 원흉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연민, 공동체 전체의 행복, 소위 말하는 공익에 대한 철학이나 이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3장에서 이미 모르드개가 속한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했었죠. 자신이 왕에게서 받은 공권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과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보면 9절의 하만은 왕과 왕후의 잔치를 다녀오면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12절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신밖에 없었고 다음날에도 초대받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대궐문에서 모르드개를 보자마자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고 말았죠. 갑자기 그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9절은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웠다가 한순간에 매우 노했다고 그의 감정 기복에 대해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10절에 집에 돌아와서는 폭발하고 말았죠. 11절을 볼 때 그는 자존심의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권유를 따라 50규빗, 미터로 치면 25미터에 달하는 긴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개를 이 나무에 매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당연히 자기 편을 들 거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그는 지위에 맞지 않는 이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의 지위에 맞지 않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그릇에 맞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는 원칙도 없이 정의도 없이 누군가 한 사람의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악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또한 이 하만은 자신이 얻은 권력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중심으로 펼쳐질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교만을 쉽게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와 같은 계획을 마음대로 말하고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안일해서 있었던 것이죠. 권력이 악해지면 비상식적인 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에스더는 오늘 본문 1절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앞서 3장 11절에 그녀는 이미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1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3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좀 목숨을 던질 만한 목숨을 걸 만한 각오가 없었다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에스더의 지위를 볼 때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만과 정반대로 공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았죠. 하만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것을 무너뜨렸다면 에스더는 공적인 것을 위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았죠.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오늘 본문에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나아가 3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절의 에스더는 성급하게 자신의 소원을 늘어놓지 않았죠. 대신 그녀는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6절의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순간에도 에스더의 지혜와 인내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요구를 내어놓기보다는 한 번 더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왕과 하만을 초대하며 8절 마지막에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진중하게 인내하며 왕과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에 집중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토록 신중한 에스더와 잔뜩 들떠서 감정적으로 왔다갔다 피곡을 보이는 하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나 하만 모두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둘 다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하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몰랐죠. 10절에 보면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처리하는 계획도 거침이 없었죠. 이에 7장 9절에 보시면 왕을 모시는 하르보나라는 내시도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대해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자기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원칙과 정의는 없었죠. 반면에 에스더는 매우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왕에게 떼를 쓰거나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고자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앞서 3장 16절에서 금식하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었죠. 오늘 본문 2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 같은 장면이지만 사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없이 그저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금식한 후에 조금은 습촉해 보이는 모습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법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녀는 사랑스러워 보였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여인의 용기와 지혜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과 저 역시 에스더와 같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